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성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식구 여러분,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우리 사라자매 별이자매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이입니다.
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할까요? 우리 사라자매님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풍성함 바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고난 예고, 제자도의 본질이 한꺼번에 나오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경첩 같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무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다 배불렀다, 그리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배불렀다라는 말은 단순히 허기를 면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채워졌다라는 것인데요. 왕이 그의 백성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통치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는데 열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방금 파송되었다가 돌아온 열두 제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급은 공동체 전체를 다시 형성하시는 공급이고 이 풍성함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결핍의 자리에서 풍성함을, 고난의 자리에서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이 그냥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금 경험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대답하는 것은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서 본 분,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내가 해석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9장 1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여기서 누가만의 특징이 먼저 나옵니다.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는 표현인데요. 마가복음 8장 본문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중요한 전환점마다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넣습니다. 세례받으실 때도 열두 제자를 세우실 때도 변화산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등장합니다. 합니다.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의미겠죠.
네,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하듯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제자들이 이제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해석하는 그 시선을, 능력을, 이해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무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이들을 말합니다. 누가는 먼저 대중들의 인식을 묻고 그 다음에 제자의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도 물으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아실 텐데 왜 굳이 물으시는 것일까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문은 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나게 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도 너희는 어디까지 나를 알고 있니? 어디쯤에 서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인데요. 9장 19절을 사라자매님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네, 이 대답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를 잘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선지자 모두 종말론적인 기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엘리야는 말라기 4장 배경에서 종말 직전에 올 인물로 기대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놓치고 있어요. 예언자 계열로는 이해하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아로서의 이해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과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단한 선지자, 대단한 예언자로 여기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네, 저도 예수님에 대해 높여서 말할 때가 많은데요. 정작 제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건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죠. 너희는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대비가 살아 있어요. 대중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의 제자인 나를 3년 반 동안 보아온 나를 따르는 너희는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길게 쓰지 않고 매우 절제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만 씁니다. 누가는 아직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 정도만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층적인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인가요?
네, 여기서 소유격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그는 메시아시다, 그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해방을 주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여기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문제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지만 아직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네, 여기서 경고하사라는 단어는 꽤 광한 표현입니다. 귀신을 꾸짖으실 때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명하실까요?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당시에 쉽게 오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로마 제국의 권력자를 축출하고 유대 민족이 승리하고 이런 잘못된 기대들이 메시아 사상 속에 섞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고백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 고백의 내용을 제자들이 온전히 모른 상태로 소문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상상해봅니다. 그래, 드디어 내 이름을 맞췄구나. 그런데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처형당하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메시아의 내용을 다시 배워주십니다. 사라 자매 9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대신 인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인자는 다니엘 7장의 영광과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을 함께 품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어린 양같이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필연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을 표현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입니다. 여기서 해야 하리라라는 헬라어가 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누가복음에서 데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운명론적인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의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사고나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가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반드시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실수나 패배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단순히 그 앞에 있는 열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23절을 별이자매님 읽어주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혼자 가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와 함께 한 몸이 되어 걸어가야 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부활하여 나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제자로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중 식구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초청하시는 초대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혐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포기하고 중심을 내어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최종 결정과 선택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만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날마다 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누가는 십자가를 영웅적인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제자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위대한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에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내가 나를 비워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건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슨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나를 부인해야 하는가? 오늘 나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날마다가 제일 무서웠어요. 한 번에 큰 결단은 할 수 있지만 날마다라는 건 너무 현실적이기도 하고 버겁다고 느껴져서요.
네, 그래서 반대로 마치 생명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위대하고 큰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되게 작고 여린 세순 같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이웃에게 작은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 내가 바쁘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휴지 한 장을 내어주는 것. 이 작은 순종,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속도를 잠시 멈추고 내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내밀기 원하는 내 손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렇게 작은 일상의 순종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라면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내밀어주는 걸 내가 기억한다. 네가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자기를 부인하여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건들을 주님께서 바로 이 제자도의 삶이라고 초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어쩌면 내 이웃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회복이 필요한 자, 상한 자, 붕대가 필요한 자에게 붕대가 되어주고 붕대를 내밀어주는 작은 휴지 하나 내밀어주는 이 사건이 어쩌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도는 한순간 불타오르는 열심보다 매일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실까라는 질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라고 말하시죠.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목숨, 자아, 자기 존재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움켜쥐면 잃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멈추고 내어놓고 그 손을 예수님의 손으로 내어놓으면 모으면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계산법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라고 내어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계산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를 잃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재산과 영혼의 교환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다 얻었지만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유익하다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세상이 망한 것 같이 요즘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히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정작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우리의 영혼의 존재가 충만한 것,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무섭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자기를 잃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성공하고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내적인 공허함과 죽고 싶다는 고백들을 할 때 겉으로 아름답고 화창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자주 생각해요. 그 내면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겉으로 어떤 대단한 성공과 성취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것, 자기를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을 내려놓고 멈추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가장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충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길, 그의 말씀의 길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화려한 길을 쫓아가다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실패하는 것, 무너지는 것, 깨어지는 것이 부끄러워지지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고난과 수치와 침뱉음과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길이라면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아가서에서는 모략산을 가는 어둠의 산을 걸어가는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내 사랑하는 분이 가시면 따라가지요. 우리가 죽음의 무덤가에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따라갔던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무덤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랑, 충성, 의리, 신의,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의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선언으로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최종적인 희망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기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가장 어려운 말부터 먼저 해주셨으니까요.
맞아요. 진짜 사랑은 환상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죠.
저는 오늘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남기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보다 그 고백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가 하는 질문이요.
네, 그 질문이 중요하죠. 그 고백대로 사는 것, 그 고백의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충성과 신뢰로 따라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도 잊고 까맣게 잊고 정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한 돌아올 때는 사랑으로 은혜로 너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과 또한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또한 이 말씀과 은혜를 듣는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물으십니다.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의 깊이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하니라 하신 그 반드시의 길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실수도 패배도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믿사오니 그 길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 이후에 오는 길을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을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유익을 쫓아가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멈추어서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지는 주님이 손 내밀기 원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주님이 가닿기 원하시는 마음에 나아가는 그렇게 보냄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진영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조급함도 있고 또 쉽게 낙심하는 모습이 있다는 걸 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아주 은혜로운 한 주를 보냈네요. 하은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두 분 다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셔서 감사한 일입니다. 네. 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현실이 두렵고 또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자리를 이끄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목사님. 분명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자기를 배신하고 또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이들을 응징하고 버리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오히려 흉터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도요. 특히 저는 도마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완벽해야 할 부활하신 몸에 흉터를 그대로 남기셨다는 게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흉터가 회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흉터 또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적용이네요. 진양자매 말처럼 예수님의 흉터가 상실한 마음으로 놓여있던 도마를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치유되고 또 그래서 흉터만 남게 되었을 때 또 그 흉터를 통해서 똑같은 아픔과 절망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아주 좋은 변화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오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인 2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왠지 아쉬움이 남네요. 요한복음 마지막은 어떤 말씀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상으로 봤을 때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본래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는 20장에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20장에서 마무리 되었는데 21장이 있다는 건가요? 20장에서 마무리 지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일종의 부록이라고 할까요? 책의 내용이 다 끝난 후에 그 책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는 역할로 21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장의 내용을 잘 파악하면 요한복음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을 그 후에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고 하는 건 언제를 말하는 것 같나요?
그 후라고 하면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를 찾아가셨던 때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우선 1차적인 시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때를 말합니다.
1차적인 시점이라고 하면 또 다른 시점을 말하기도 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의 정확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지금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말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20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21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부록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 내용 중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그 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까 부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 자 분명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 후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말씀을 보니 누구누구가 함께 있었다고 하고 있나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하면 요한과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총 7명의 제자가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게 자,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던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할 것도 많으니 조용히 낚시라도 하면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의 본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부로서 살 때에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부면 당연히 물고기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시 예전으로 물고기 잡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두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1절에 나오는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혹시 디베랴 호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낯선 지명인데요. 호수는 갈릴리 호수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방금 하은 자매가 정답을 이야기해 줬는데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디베랴 호수예요.
같은 호수인데 이름이 두 개인 거군요. 왜 이름이 두 개나 있는 건가요?
그 이유는 AD 25년경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지도자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수도를 갈릴리 바다 서쪽 연안으로 옮긴 후에 도시 이름을 당시 황제였던 디베르의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즉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호수, 황제가 다스리는 호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 자체가 황제가 다스리는 호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러한 디베랴 호수라는 이 이름이 왜 제자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서가 되는가라고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때 자기들이 직접 빈 무덤을 확인하기도 했고 또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놀라워하면서 기뻐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 떠서 사는 삶이 아니라 디베라고스, 이 땅의 황제가 다스리는 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들, 속된 말로 믿음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이런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는 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쉽지 않은 현실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디베라우스, 황제가 다스리는 바다에서 적당히 수공하면서 적당히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정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의 이야기이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저도 분명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또 당장 살아내야 할 삶을 바라보니 예전의 다짐은 사라지고 제자들처럼 물고기 잡는 일만 신경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분명히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 우리 또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디베라 호수에 수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결과가 어떻다고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당시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줄로 엮여진 게 아니라 세마포를 이용해서 그물을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낮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보고 피하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만 낚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언제라고 하고 있나요?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하고 있어요. 밝아졌을 때 찾아오셨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을 때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이 듣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황제가 다스리는 바다,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에서 자기만의 지식과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빈 그물밖에 없었지만 그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의 방법과 역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다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놀라웠을 것 같아요.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던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순종하자. 자,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고기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자,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모두 몇 마리라고 하고 있죠?
153마리라고 하고 있어요. 153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여기에서 요한이 굳이 물고기 숫자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문자 자체를 숫자로 사용해 왔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자, 우리나라 말에서 기억은 1, 니은은 2.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자로 숫자를 표기하다 보면은 또 여기에 딱 일정한 법칙을 적용하다 보면은 숫자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숫자 14에서는 다윗이 나온다라고 하든지 뭐 666에서는 네로가 나온다든지 뭐 하는 거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153도 게마트리아를 적용했을 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게마트리아에서 153을 뭐라고 하냐면은 베니하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물고기 153마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결국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져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이 땅에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 보겠다고 애썼지만 그곳에서조차 실패를 맛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첫 부르심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인생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데 사용되는 그런 값진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153마리의 물고기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몰랐네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종의 무대를 준비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평범해 보이는 이 한 절에도 좀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먼저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번 사용돼요. 한 번은 여기 21장 9절 말씀이고 다른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붙잡히신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다가 추워서 불을 쬐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 불을 쬐다. 이 쬐다라고 하는 단어에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불을 쬐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네, 그렇죠.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쬐는 장소, 배신의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는 이 불쬐는 곳에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였지만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배신의 자리를 위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배신의 자리를 위로와 회복의 자리로 바꿔주셨다는 게 큰 은혜가 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뭘 구워주셨다라고 하고 있나요?
생선과 떡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혹시 생선과 떡 하면 생각나는 게 없나요?
저는 오병이어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던 사건이요.
네, 그렇죠. 이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황제의 호수에 가서 열심히 그물을 쳐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 그물뿐이었지.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기만 했지. 하지만 이제 생명의 떡 대신은 누구에게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나에게 나와라. 영원히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섬세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네요.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새삼 놀랍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회복의 자리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조건으로 딱 한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마치 베드로가 불쬐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자책했던 걸 또 위로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듯 예수님께서는 세 번 베드로의 마음을 물으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질책도 또 추궁도 없이 그저 한 가지만 묻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러한 부르심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저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양식을 맛볼 수 있는 우리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느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은자매는 어땠나요?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네.
그럼 어부는 물고기가 어디서 많이 잡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어부들조차 잡지 못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내려봐라 해서 내렸는데 153마리나 잡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죠. 또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153마리의 의미를 담아서 또 하나님의 다시 제자로의 부르심을 또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귀한 또 기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또 그런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해서 살펴봤는데 결국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붙잡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던 그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